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마르다를 위한 변명, 마르다를 위한 변명이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라디오 방송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청취자들의 재미있는 사연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날 방송에 한 청취자가 자신의 어머니의 사연을 소개했는데 내용인즉 우리 어머님은 머리와 입이 따로 논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 가서 은박지를 사러 가면 황금박지를 달라고 했다거나 너구리 라면을 사러 가면 가게에서 오소리 라면을 달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저는 굉장히 좀 과장되고 인위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저를 웃게 만들었던 것은 그 청취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저의 어머니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을에 졸업하는 졸업을 코스모스 졸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코스모스 졸업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해바라기 졸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여동생이 가을에 여름학기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분들에게 따님 언제 졸업하냐고 우리 딸은 해바라기 졸업합니다. 뭐 이렇게 그 말을 들은 저희 누나와 여동생은 항상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제발 좀 말 좀 똑바로 하라고 투덜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우리 세 남매 중에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한 번에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세 남매 이름을 다 불러야 비로소 그 누군가를 부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20년 전인데 말입니다. 20년 전에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청년부 모임을 합니다. 그때 한 자매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대문에서 나를 기다릴 때 제발 빨간 내복 차림으로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소연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나머지 사람들은 뭐 웃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청년들도 집에 가면 빨간색인지 자주색인지 분홍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복을 입었을 어머님들이 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젊은 시절 그 어머님을 떠올려 보면 그런 기억들도 있지만 빠지지 않고 기억나는 것은 제발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라는 어머님의 잔소리였습니다. 그게 싫어서 늘 대들던 제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공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들을 향해서 너무 젊은 세대들을 모른다고 화를 냈던 갈등들 아마 믿음의 가정에서 소위 모태 신앙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했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왜 떠올랐냐면 어느 날 제 옆에 빨간 내복을 입고 잠든 여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는 그 여인이 전혀 빨간 내복이 어울릴 것 같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빨간 내복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간 내복 진짜 편해 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 생각이 막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빨간 내복이 안 어울릴 줄 알았어 라고 하면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거울이나 보고 얘기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20여 년의 시간은 제 아내로 하여금 빨간 내복이 어울리게 만들었고 저로 하여금 머리카락을 고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찬양 중에서 너무 싫어하는 찬양이 있다면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라는 찬양 너무 싫어합니다. 예, 바람 불면 전혀 괜찮지가 않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예.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바람 불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학교 교역자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교역자분들 목사님이 계십니다. 소위 저희끼리 있을 때는 검은콩 동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는 구절을 보면 우리들이 손을 꼭 잡습니다. 우리는 좀 수월하시겠죠. 그러다가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라는 구절을 보면서 그럼 우린 의인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향유옥합 오늘 성가대에서도 찬양을 했는데 향유옥 컵을 깨트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부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느덧 빨간 내복이 자연스러운 아내는 하나뿐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한 번에 부르지를 않습니다. 강아지 이름을 불렀다가 처남의 이름을 불렀다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이 웃겼는지 본인도 예,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 속에서 제 20여 년 전에 어머님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늘상 경험하는 것이 신앙 이야기가 나올 때면 아내의 고성과 아들의 반항이 오가는 것을 이제는 추억이 아니라 현실로 목도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들을 신앙적으로 잘못 양육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심히 공감이 되신다면 아마 제가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감이 안 된다면 저는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개개인들마다 다양함은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어머님들로부터 발견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드린 말씀도 공감이 되시겠지만 많은 어머님들의 믿음의 어머님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면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지 못해서 늘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나 교회에서 언제나 굳은 일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셨던 그 믿음의 어머님들이야말로 저는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떠받쳤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묵묵히 새벽재단과 봉사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신실한 여종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머님들, 우리네의 어머님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식 속의 상식선에서 마르다는 마리아에 비해서 굉장히 열등한 인물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가 신앙의 표본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분주히 일을 하는 마르다는 한 2% 정도 모자란 여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순전히 누가의 기록 때문입니다. 그런 누가의 기록으로 인해서 마리아처럼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의 어머님들은 식당에서 국자를 들고 거기에 계시는 것이 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참 공감되는 그림이 있는데요. 17세기에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그림 중에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면서 입을 보시면 얼굴을 보시면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요. 저 멀리 창문 앞에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늘 앞치마를 메고 국자를 들고 식당에 앉아 계시면서 말씀을 듣는다고 아직도 앞치마 입을 생각을 하지 않는 김집사, 이권사, 박권찰 속으로 욕하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권찰하니까 요즘 굉장히 아련한 기억입니다. 누가로 인해서 수많은 화가들에게 마르다는 2% 이렇게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1306년에 완성된 르네상스 초기의 조토라는 그림을 보시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렇게 나와서 썩고 있어서 사람들은 이제 썩는 냄새로 코를 가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앞에 두 여인이 엎드려 있는데 마리아에 가려서 마르다는 잘 보이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렘브란트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나사로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빛은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비춰져 있고요. 마르다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뒷모습으로만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기뻐하지만 마르다는 어디 있습니까? 옆모습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인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억에서 마르다가 주변 인물로 전락한 것은 누가 기록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마리아가 아닌 마르다에게 상당한 비중을 두고 주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적어도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는 마르다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잠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빠르게 한번 눈으로 문맥을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 문맥을 한번 보시면요. 1절에 베다니에 한 병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나사로였고 그의 자매는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자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12장에 마리아가 하게 될 일을 미리 소개를 하고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을 병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대답을 하면서 5절에 원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6절에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하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이렇게 알렸는데 그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시고 7절에 이틀을 지나자 베다니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로 오히려 들어가십니다. 이상하죠? 11절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거기서 아십니다. 그제서야 나사로에게 가시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제자들은 곧이곧대로 듣자 예수님은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정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임종 곁을 지키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지도가 있는데요.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오리 정도의 거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도를 보시면 3k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에게 와서 조문을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문을 왔던 사람들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을 밖으로 나옵니다. 마을 밖으로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시켜야 된다는 유대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에 있는 무덤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21절에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22절에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마리아는 24절에 네, 다시 살아나죠. 마지막 날 부활 때 살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사실상 믿지 않는 겁니다. 그때 25절, 26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27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정확한 고백,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리고 마르다의 이 고백에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 익투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그리스어로 물고기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 물고기를 신앙 고백의 암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 마르다는 가서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나갔는데 마치 마리아가 곡하러 나가는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르다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32절에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33절부터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33절에서 35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 그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왜 우셨을까요? 36절에 유대인들이 추측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우신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왜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지? 라고 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38절에 다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비통히 여기셨고 유대인의 반응을 보고 또다시 38절에 비통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신 것입니까? 그 부분이 오늘 마르다의 심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앞부분에 문맥을 정리했을 때 네 가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자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 나사로의 병은 자연 발생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병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나사로의 병, 죽음을 앞둔 병이 큰 위기는 아니었던 셈이죠. 두 번째,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나사로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아예 가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나 마리아가 느꼈던 위기의식이나 절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잠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사로의 임종 곁에 예수님께서 없었던 것을 기쁘게 여기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기쁘셨냐면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그리고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하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나사로가 불쌍해서 죽어서 안타까워서 슬퍼서 울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보편적인 생각, 보편적인 종교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 주변을 지키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현상을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민중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유대인들이 가졌던 종교 사상에 대해서 유대 역사가, 예수님과 동시대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단서를 우리들에게 주는데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제가 노란 줄을 그었습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텐데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파는 이성의 행위를 쫓았으며 이성이 유익하다고 규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따랐다.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성에 부합한 부분들을 따랐다는 것이죠. 바리새파는 선조적부터 내려오는 전통은 감히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만물이 운명에 의해 움직여진다고 믿으면서도 인간으로부터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지는 않았다. 바리새파는 몸이 선하게 살았을 경우 소생하여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고,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이라기보다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흥미롭죠? 그리고 악하게 살았을 경우 영원한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 믿었다. 이런 교리들 때문에 바리새파는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다시요. 이런 교리들 때문에 바리새파는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 규율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도 현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섭리라기보다 우연이나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부활하긴 부활하는데 그것이 지금이 아니라 종말 때에나 부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영혼이 윤회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참 재밌습니다. 영혼이 죽음에 떠돌다가 윤회하게 된다면 3일 내에 육체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며칠요? 3일 내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들은 절대 바꾸지를 않았고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이 당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 당시의 종파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유대 종파 중에 에센네파, 광야에서 머물렀던 에센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오늘은 바리새파를 여러분들에게 좀 주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리새파는 구별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파라는 말 뜻이에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어떤 운명이 있다기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더 많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의 믿음 속에서는 인간의 행위와 이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오경 외에도 구전과 전통을 신뢰했고요.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다고 믿지만 그런데 그것이 세상 끝날에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민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까 윤회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렇게 전통에서 나오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망자의 영혼이 육체로 돌아온다면 며칠요? 3일 내로 되돌아온다는 생각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주목해 보십시오. 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마리아의 믿음 속에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종말 때에 오라버니가 부활한다고 생각했던 것. 이것과 무관합니까? 저는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영향이 있었는지 보이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39절 한번 보시죠.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무엇이든지 들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마르다인데 39절에 주님 벌써 나흘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왜 굳이 요한은 나흘이라는 기록을 여기다가 표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나흘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망자들이 이렇게 떠돌다가 육체로 돌아온다는 것이 3일 내로 돌아온다고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흘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흘이 되니까 냄새가 납니다. 이때 마리아의 상태는 아까 확신에 찼던 그 믿음은 아닐 겁니다.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푸라기가 놓여졌던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제 마르다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마르다는 정상적인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변질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물들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치가 며칠요? 3일에 국한된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영향입니까? 요한은 이 행간에 누구의 영향으로 변질된 신앙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민중들이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망자의 영혼이 떠돌다가 3일 내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가지셨다면 그 분노의 대상도 훨씬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정상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왜곡된 믿음을 가지도록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 그들에 대한 통분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린 이후에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알리고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을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요 다음 바로 다음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으면서도 진짜 기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진짜 우리들 마음속의 기대치는 지금 당장 이루어줄 것 같지 않은 세상 끝날에나 그것을 이루어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치를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3일이라는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 나름대로의 마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이렇게만은 좀 해달라는 그런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그것이 41절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 편에선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자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슬퍼서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나사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연약한 유대인들을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마르다에게 시선을 조금 더 좁혀서 만약이라는 것을 가정을 한번 세워보시죠. 만약에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주셨다면, 만약에 조금 더 지체했는데 사흘 내에, 죽은 지 사흘 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주셨다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종교관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참고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 마지노선을 넘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신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참고 참고 참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가 행여나 잘못 가지고 있을 그 왜곡된 모습을 그 뛰어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하게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절박한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마르다도 마리아도 절박하게 주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찾아왔을 만큼 그 오라비 나사로는 어느 정도 재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들에게 찾아온 먹구름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먹구름과 두려움은 오빠 나사로가 죽는다는 그 죽음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들을 둘러싼 바리새인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현실, 그것이 이 두 여인을 절박하게 만들었다는 행간 내용이 이 요한복음 행간에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창녀와 과부와 고아들을 보살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이 없이 여성 독립적으로 혼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남성, 가장이 없는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 사회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생계형 창기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든 사회였을까요? 이런 현실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저는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랩돈 바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이제 환율로 적용해 보자면 두 랩돈은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2,500원에 해당됩니다. 2,500원이 전 재산인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대속죄일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부자들은 막 소나 양이나 잡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나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잡을 수 있는 재물은 비둘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데, 환전상과 더불어서 재물을 파는데, 여러분들 비둘기 한 마리 얼마 합니까? 얼마일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문헌을 보면 비둘기 한 마리에 9만 원입니다. 9만 원. 그러니까 2,500원을 전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재물을 파는, 그 제사 재물을 강요하는데 9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만약에 두 명의 자녀가 있었다면 27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모르셨을까요? 나사로가 죽는다면 당장에 길거리에 내몰릴지도 모른다는 그 먹구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여전히 드리워진 그런 먹구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고 통분히 여기셨다는 마음이 바로 이런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한계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해주셨던 최선의 방법은 오라버니가 죽고 나흘이 될 동안 기다리셨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험하게 유대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던 것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왜곡된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드리워진 인생의 먹구름은 그 두 여인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가 있고 우리 어머님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좀 오늘 확실하게 움켜잡기 위해서 그 이름 없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잡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된다고 고백을 하지만 막상 내일 일은 외면하실 것 같아서 내 이성의 판단으로 무엇인가를 고안해내고 해결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들은 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처럼 하나님 눈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지노선을 지나치도록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믿을 수 있겠느냐? 본문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까 빈센트 반 고흐의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고흐는 정신병자로 취급을 받아서 생레미라는 정신병원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귀를 자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고 발작을 일으키고 지독하게 가난한 상태. 그래서 동생 테오가 보내주는 그 몇 푼의 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던 상황.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주변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시절, 정신병원에 갇혔던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외로움과 발작과 우울증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었던 시절에 바로 보신 그 나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의 테오에게, 동생 테오에게 고흐는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데에 대한 두려움도 한결 사라졌고 우울함도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아무런 의지나 욕망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소망도 생기지 않는다.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그다지 만나고 싶지 않으니 말이다. 이곳 정신병원을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다. 어디에 가더라도 이런 우울하고 의기소침한 마음은 따라올 테니까 말이다. 최근 며칠 동안에 삶에 대한 분노와 혐오감이 변화하긴 했지만 그것이 의지와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아직도 더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고 고흐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정신병원 밖을 바라보면서 고흐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바로 십자가 나무의 재질로 사용됐던 바로 그 사이프러스 나무의 시선이 꽂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면서 그렸던 그 유명한 그림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유명한 걸작을 남기게 됩니다. 왼편에 하늘까지 닿아 있는 이 나무가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고흐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울하고 암울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이렇게 그림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불은 꺼져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렸던 작품이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작품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켰듯이 자신도 일으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사로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움켜잡았던 어떤 불확실한 미래, 우울함, 두려움, 그것은 성경에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고흐에게도 역시 동일한 실존의 문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면서 우리 자신도 일으키실 것을 확신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여러분들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의 부족함을 지적하려는 누가의 기록과는 달리 마르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최선의 방법을 행하셨고 죽기까지 그녀를 사랑하셔서 그녀에게 시선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를 사랑하셨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고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내어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함 없네.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절한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들과 우리의 고통들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내어놓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르다를 사랑하셨는지를